주님의 한량없는 위로하심과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 지난 한 주간 정말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잘 지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이 양복을 입고 이거 이 안에 와이셔츠 보이세요? 이거 사서 처음 입은 거예요 오늘. 일단 입고 넥타이 탁 고르고 탁 입고 방에 있는 큰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는 거야 오늘따라 특히. 너무 멋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도. 야 되게 멋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안경도 약간 스마트하게 보이는 걸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밑에 안경 탁 골라서 이렇게 쓰니까 이게 완전히 천사가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했던 그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아주 절실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데 그거를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렸어요. 근데 그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정말 많은 대륙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교회 그리고 성도들께서 기도로 함께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또 정말 이 간절한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셨어요. 저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저를 일으켜서 어떻게 쓰시려고 좀 부담이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박영신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섭리와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 얼굴이 되게 평화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거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회에 좀 부실해 보이는 분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건강해 보일 거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늘 피곤해 보이고 이렇게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아마 더 건강해 보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2011년에 처음 그 저의 병을 이렇게 알게 됐을 때 그때는 사실 좀 충격을 좀 받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좀 복잡했었고 그런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기대했던 것보다 내 생명의 시간이 훨씬 짧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충격이 됐던 거예요. 저는 한 80세까지 내가 어떻게 살지를 설계를 다 해놨었거든요. 내가 65세 되면 은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80세가 되면 이렇게 살고 그 뒤로는 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병을 만났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내 계획이 이게 전부가 다 아닐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생명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저도 알고 있던 얘기고 근데 그게 저한테 실감 있게 모든 생명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언젠간 돌아가시고 또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런 거 젊지만 우리는 모두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를 우리는 자주 잊고 살거나 아니면 잊고 싶어 하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생명의 유한함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기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제가 거쳐간 질문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래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얼마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남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그 처음에 이제 그 병을 알고 나서 아주 깊은 기도의 묵상, 기도와 그 묵상과 사색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얻은 이 도달한 한 가지 또 결론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직면했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그 하루를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유한함,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딱 느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더라는 거죠.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살고 조금 더 마음 쓰면서 살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친절한 말을 해주는 것,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는 거죠.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교우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지금까지처럼 조금 더 마음 쓰면서 또 진실해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일 말고는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삶의 모습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금까지처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녁 때 자러 가는 시간도 똑같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똑같고요. 일주일에 이렇게 제 시간표도 일정합니다. 제가 책 읽고 성경 보고 또 예배 준비하고 말씀 읽고 또 필요한 일 있으면 우리 재직분들에게 메일 쓰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아마 저는 그 병원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지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저를 이제 사랑하고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좀 일 좀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저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안 하면은 할 일이 없거든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무리되지 않게 그리고 또 저에게 그 기쁨이 되는 일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오늘이 11월 16일 세 번째 주일인데 이제 두 주일만 오늘하고 다음 주만 지나면 교회력으로는 1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우리 유로룩스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한 해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배의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고 또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많이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2014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년도 우리 유로룩스가 이렇게 지향해 나가야 할 우리 교회의 목표를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으로 조금씩 더 새로워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의 교우들이나 또 이웃들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목표로도 세 가지를 정했어요. 하나는 서로 칭찬하는 교회, 서로를 칭찬하는, 격려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교회,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발견하며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말씀 읽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교회의 실천 목표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내년에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그 어떤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비로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에도 힘쓰지만 이렇게 모이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쁨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흩어질 때 그냥 비빔밥 먹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흩어지는 그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은 신약성경의 네 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확실히 봤다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속에서 증거하게 되면 그 증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성도가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또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임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흩어져서 증거한다는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조상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선뜻 이렇게 나서가지고 거기에 초대에 응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거나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에스겔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포로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역시 포로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중에서 만나시고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가서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에스겔이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는 뭐 그런 직접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다루시는 과정에서 이 얼마나 에스겔이 그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은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림을 받을 때도 있어요. 교회 다녀? 이러고 그렇게 놀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요즘은 그렇다면서요. 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면서요. 그런 소리 듣기가 쉽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또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준비를 시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게 하셨어요.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설교에서도 이 책을 먹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 명령을 따라서 입을 벌려서 그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이거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제가 그 처음에 독일에 와서 공부할 때 독일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외워야 될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전을 정말 이렇게 찢어가지고 내가 먹으면 그게 생각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럼 하루에 10장씩이라도 이걸 찢어 먹을 텐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옛날에 공부하실 때? 예? 아니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 어려웠고 또 어떤 단어는요 안 외워지는 게 있어요. 매일 외우는데 안 외워져. 얘는 이상해.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얘를 찢어서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 그냥 두루마리가 뱃속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배 안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꿀송이처럼 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신 걸까? 여기서 물론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어야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고 힘을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나의 삶의 양분으로 받아들일 때 그 비로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생각과 감정과 그 의지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말하면 말씀이 내면화되는 과정이에요. 나의 것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말은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는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그런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먼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내면화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주신 이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에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연합구역회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쭉 이제 공부했는데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슬픈 이야기들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두루마리입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맛으로 표현한다면 꿀송이처럼 단맛이 아니라 쑥과 같이 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그것을 먹으니까 그 맛이 어떻다고 해요?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도 꿀송이처럼 단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했다가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쑥같이 쓴 이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맡기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에스겔처럼 복음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손에 이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말한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야기가 이 책에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그 엄청난 약속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것으로 먹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꿀처럼 달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 꿀송이처럼 달았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찌 달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이 단지 쓴지를 모르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음식도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먹어봐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구원과 영생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또한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로룩스 교우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말씀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무릎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값없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때 말씀으로 채워진 나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힘이 놀라운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이라도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서 다 함께 신약성경 일독하고 있는데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